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오는 4월이나 5월쯤 이슬람 수립파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만 5천 명 규모의 이라크군을 주로 공격을 가하고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 측면 공격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그러나 만일 4월에서 5월까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전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ISIL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가하는 등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 현재 2천 명 규모의 ISIL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 준수와 중화길 철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만일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을 위한 민스크 휴전협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4개국 정상들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휴전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시행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반군 측이 50차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반군은 오히려 정부군이 최근 24시간 20여 차례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의 일원으로 남아야 한다고 유럽 정상들이 말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의 입장은 그리스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줄곧 그리스가 유로존 회원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연장 신청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비아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이 동부 지역에서 연쇄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러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테러 감시단체 사이트 정보 그룹은 ISIL 바르카주 지부가 이번 공격을 감행했고 범인들은 리비아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인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쿠프타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에서 가깝지만 리비아 과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첫 번째 차량 폭탄이 쿠프타의 정부 보안 건물 인근 주유소에서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시설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고 국회의장의 자택도 공격을 받았다고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을 추종하는 무장 요원들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모가디슈 부시장 등 10명이 숨지고 중앙정부 부총리 등이 다쳤습니다. 현지 VOA 기자는 20일 소말리아 국립극장 인근 센트로 호텔에서 연쇄폭탄이 터진 뒤 총격이 벌어졌다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말리아 경찰 당국은 또 이날 폭탄을 실은 차량이 호텔 내 이슬람 신도도 있는 곳으로 돌진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호텔은 주로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이를 잔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이는 이슬람 율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뒤 교도소에 수감된 현지 언론인이 정부에 대한 폭로를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유럽방송 RFE 소속의 카디자 이스마일로바 기자는 최근 외부에 공개한 서한에서 압제 정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부정부패에 관한 폭로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체코 정부가 김평일 체코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관영 TV에 장애인들을 잇따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비중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강제 수용소 폐쇄를 위해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외무부가 지난달 부임한 김평일 북한 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이 밝혔습니다.
I can assure you that it already was addressed during some of the first meeting that he ha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19일 체코 대사관에서 BOA 기자와 만나 체코 외교부와 김 대사가 나눈 대화록을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삼촌으로 17년간 폴란드 대사로 있다 지난달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 외무부가 김 대사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대사에게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김 대사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꺼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He would concentrate on economic topics, not really willing to discuss probably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pics. But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가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체코 지도부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교 정책의 근간에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쇄를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현실이 더욱 조명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re light is being shed on the situation and the more pressure is being exerted on the regime, the better it is for all of us.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에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도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체코 대사관에서는 탈북자 조진혜 씨와 인권 전문가 데이빗 호크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어린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엔 회의 등에서 북한 편을 든 나라들은 인권 탄압국인 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으로 그나마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을 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싼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이 작성한 최고의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하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조진혜 씨는 수차례 강제 북송을 당하며 겪었던 고통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두 동생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증언하고 아울러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고아 구출,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장애 청소년들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 공연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돌며 음악과 무용 공연을 펼칩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음악과 무용 공연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영국 런던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공연이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내일 공연이 셸도니안 시어터에서 7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21일 날 영국 왕립음악대학 그리고 프랑스에서 23일 날 SPF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고요.
이 목사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공연과 함께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도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파리의 국립청각장애인학교에서 초청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이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럽 공연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은 북한장애인연맹의 김문철 부위원장과 장애자체육협회 이분희 서기장 등 모두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장애학생 11명과 성인 1명, 교사 4명 등 16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민요 아리랑과 영국의 유명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음악 등을 연주하고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분희 서기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와 유럽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서기장 등 북한 관계자들은 영국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체육연맹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9개를 딴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 옴즈 영국 상원의원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이번 공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장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준비하는 세대에게 영국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나 사회, 예술 부분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는 거고요.
이 목사는 북한이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은 지난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희 서기장과 공연에 참가할 장애 학생 두 명이 평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정이 이번 달로 재조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에 단장 자격으로 참가한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이번 공연의 배경과 또 앞으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유럽의 선진 사회 환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영국에 머물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이현철 기자가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네. 유럽 공연을 추진하게 되셨고 또 이번 네. 공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자 보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단체로서 국제 장애자 단체들과의 결의와 협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장애자 사업에 대해서 옳게 인식도 하게 하고 또 이 공연 그 자체가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도국에 있는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주고 또 장애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조하는 사회적 인식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서 이번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네, 북측의 장애 청소년들의 해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방문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다들 기뻐하고 그 다소 좀 긴장한 감들도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처음 나오다 나니 다소 긴장한 감들 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들 여기 우리 그 영국 그 국제 투라 조직 그 성원들이 그 동포애적인 그런 따뜻한 환대, 그다음에 그 우리 영국 인민들의 그런 그 따뜻한 미소를 받고 대단히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들 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쳤던 그 이분희 서기장하고 네. 또 학생 두 명도 이번에 같이 오셨죠?
네, 다 같이 왔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두 명은 완전히 회복되고
네.
한 명이 아직 회복 안 됐지만 그가 꼭 그 이번 기회에 그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끝까지 그 자기 그 신체의 그 신체적 장애, 신체적 제한에 도전해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고 또 본인도 꼭 그러고 싶다고 해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네. 공연에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특별히 이번에 그 런던과 파리 공연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보여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장애자들도 사회 한 성으로서 당당하게 문화적 생활을 또 누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잠재력을 꽃피우고 빛내어주는데 우리 조국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유럽 장애자 조직들과도 또 유럽의 좋은 인민들과도 손잡고 많은 협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 또 이번 유럽 공연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장애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환경, 무장의 시설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나 그다음에 공공 건물들에 그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공사 시설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또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것도 좀 실제 그 우리 장애자들도 깊이 느껴서 돌아가서 그런 마음들이 다 전달되고 또 우리가 저희가 그 국제기구가의 그 사업함을 하면서 우리 유럽에 있는 그 우리 장애자 조직들 또 장애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네
이런 다음에 뭔가 하면은 끝까지 계획성 있게 잘하는 그것도 그 우리 요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지난 2012년이었죠. 그때 런던 장애인 네. 올림픽 때 김주성 군이 참가를 하면서 그 북측의 네. 장애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유럽 공연이 그 평양과 지방에 있는 그 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 장애자들 자신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신체적 제한성을 극복하여서 그 세계 무대에 진출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 장의자 선수가 처음으로 진출했고 또 작년도에 그 우리 장의자 선수들이 그 인천에서 진행된 그 아시아 장의자 경기에도 참가하고
네네.
또 이번에 이렇게 예술단에 망라돼서 유럽을 공연하게 되면 우리 장애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보다 더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고
네.
보다 그 자기 그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 사회에 당당한 성원으로서 자기를 자기 위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 장애자 연맹이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창립된 지는 그 1998년 7월부터입니다.
네네.
7월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국제 단체들과 민족 장애자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사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유럽 나라들과의 그 깊은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럽 나라들과도 관계를 확대해서 우리 장애자 사업으로서 그 우리 조국의 문명국 건설에 장애자 사업도 당당히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그 브라질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이 대회에도 참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체육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그 장애자 체육에 관계된 이런 감독들,
네.
요원들도 다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회 참가하려면 어떤 그 기준 같은 것들 또 세계 대회 네. 그 참가 기록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네.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전치를 위한 자격 그 진출은 예선 경기들이 올해가 나갑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탁구, 그래서 승산이 확고해 보이는 그 탁구 종목,
네,
네, 수영, 활쏘기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새롭게 지금 욕기,
네,
욕도라고 욕기 경기에 지금 또 새롭게 욕기 선수들을 개발 받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을 방문 중인 북한 청소년장애인 공연당 단장인 조선장애인보호연맹 김문철 부위원장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중요한 정치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등 중요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의 신임장 재정식에 참석한 뒤 한 달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7살의 고령인 김 상임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19일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온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인데요. 고령으로 대부분 숨지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의 설날 표정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꽉 잡으라. 알았지?
6.25 한국전쟁 시절 피난민 수만 명의 흥남 철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한국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듣고 계십니다. 지옥같은 나비교환의 현장, 그리운 고향 땅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을 온 북한 실향민들 가운데는 다시 이역말리 미국에 정착한 이산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북부 시카고에 사는 올해 85살의 서연옥 할머니는 20살 때인 1950년 어머니, 두 남동생과 함께 흥남에서 철수하는 미군 함선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몸을 실었던 주인공입니다.
그 말도 못하지 않아도 백사진데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그냥 인파가 그냥 뭐 한 발짝도 밀리면 다 뭐 가족 못 찾을 정도로 그래요.
융단매를 둔 서연옥 할머니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내고 다시 어린 세 자녀가 있는 단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떠밀려 배에 올라탔고 결국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후 북한에 남은 세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개인들에게 사기를 더 많이 당했습니다.
별짓 다 해봤죠. 그냥 돈 뜯기고 그냥 말아버렸죠.
천신만고 끝에 연락이 닿아 서신 교환을 하고 돈도 몇 차례 보냈지만 중개하는 북한 담당자들의 금전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늙어서 뭐 돈 보낼 형편도 안 되고 한나 그 서두에다 그냥 그 뭐 김일성 자라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돈은 제대로 가서 받았다는 저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중단해버렸어요.
서연옥 할머니처럼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렵게 찾았지만 북한 정부 담당자들의 지나친 금전 요구로 연락이 끊긴 이산 가족들이 미국엔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가족들은 북한을 종종 방문해 현지 가족이나 친척들을 돕지만 그렇지 못한 이산 가족은 희망을 거의 접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 재미 이산 가족 관련 기록 영화엔 돈이 없어 이산 가족 찾기를 포기한 한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돼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돈만 있어. 돈, 예. 만약 돈이 많으셨다면
포기 안 하죠.
어떻게
찾아보지? 어떻게 찾아보지?
어떻게라도 찾아보시려고. 네.
사람을 내서 지금 찾아보시고.
아, 돈만 많았으면.
꿈에 한 번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꿈에 한 번 그 옛날 집에 가셨어요?
예. 갔는데 애들이 없어. 네. 애들 어디 갔나니까니 산에 갔대요.
산에 갔대요.
갔는데 막 눈이 막 눈이 오는 거야. 눈을,
네.
그래서 난 눈길을 헤치면서 애들을 부르면서
산으로 가다가 깨셨군요.
이따금 서신이라도 주고받는 가족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이산 가족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 출신인 김경수 전 알칸소 대학 교수는 수십 년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와 세 동생의 소식을 알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1950년 12월 7일이야. 아. 내가 날짜도 잊어버리잖아요. 내 떠나고 그때부터 아래까지 내 소식을 몰라요.
김경수 전 교수는 과거 한국 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신청서도 냈지만 거부됐었다며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그 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할 때에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됐나요? 그러니까 적십자사선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거 허락하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안 된대요. 그런 법이 그게 이산가족이면은
피란 후 부산 국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했던 의주 출신의 김웅태 할아버지는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 이산가족들은 이제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생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이건 인도적인 면에서 조건 없이 만난 거를 할 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이산가족은 본인들의 뜻이 아니고 국제정세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이나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적극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정부가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 출신의 김경수 전 교수는 자신의 세대가 저물면 더 이상 북한의 가족을 찾는 후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제가 옛날에는 얼마 전 해도 이산가족이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줄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리 내 동생들을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 뭐 고모들을 그 찾으려고 지금 뒤들같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 일을 이건 정말 이 인권이죠. 이런 게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꼭 성사가 됐으면은 얼마나 좋을는지.
너무 긴 세월이 흘렀는지 설날을 맞은 이산 가족들의 마음은 의외로 매우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교사님 안 하고 싶다고 그렇죠. 그거죠.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내가 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그거에서 제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제가 하겠어요.
그저 부디 그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뷰인 뉴스 김용권입니다.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비중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는 상업적 수입으로 메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UN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4만 톤의 곡물 부족분 가운데 24만 8천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했고 외부 지원은 6만 5천 톤에 그쳤습니다. 전체 외부 공급분의 80%를 상업적 수입이 차지한 겁니다. 지난 2013년에도 상업적 수입은 75%를 차지해 전년도인 2012년에 국제사회의 원조분을 밑돌았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가 이런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업적 수입은 양으로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뭐 연간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사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조가 줄다 보니까 상업적 수입은 그 비중 자체는 이제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는 쓸데 양도 줄고 그 비중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된 거죠.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상업적 식량 수입액이 연간 1억 달러 정도라며 이 정도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최근 북한의 자체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고 지난해 작황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북한의 식량 수입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이 좀 이제 꽤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그 뭐 동식물성 그 유지류죠. 이런 것들이 비중이 꽤 높아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축산 사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단백질 내지는 지방질을 갖다 좀 더 공급하겠다.
권 원장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작황이 좋아지면서 곡물 수입을 전체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쌀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곡물 수입에서도 식품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이 북한 당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노력과 일치한다며 북한 경제가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 직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의 활동이 북한 정부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원조를 통제할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지난해 7월 14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방북 당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과 국제 비정부기구 직원들,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에서 정부를 통해서만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비록 북한 정부에 직접 자금을 넘겨주지는 않지만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정부 창고에 물품을 채우고 감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기구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북한인 직원들은 북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료들이라며 이들은 유엔 활동에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협력하는 창구 역할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비공식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유엔의 외국인 직원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통제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강도와 양강도는 외국인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이는 군사나 교도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밖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유엔 직원들이 일주일 전 사전 통고를 한 뒤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대규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부 기구들의 경우 이보다 짧게 사전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기금의 경우 사흘 전에 통고를 해야 하고 세계 식량 계획은 즉각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장에 가서도 철저한 검증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 유엔 직원들과 현지 북한 관료들이 수혜자들과의 만남을 통역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역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범답안에 맞추기 위해 답변의 분위기나 말투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장 방문이 종종 조작되거나 연극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유엔 기구들은 알고 있다며 병원에서 가장 아픈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회복되고 있는 아이만 보여주고 관련 약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기구들은 북한 당국과 협상할 때 선을 넘으면 강제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분배 감시와 평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들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투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고 원조국들의 신뢰도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조국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유엔 기구들과 북한 정부가 지원 활동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합의하고 유엔 기구들의 사전 통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며 수혜자들에 대한 불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제약 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UN의 현지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14년 4월부터 북한으로 현금 송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후 UN 기구들은 결제를 북한 밖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북한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북한 현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연료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북한으로 들여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UN 기구들이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도 과연 북한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리비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이 중부도시 시드트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가 회의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어제도 연설을 했는데요. 테러 세력들이 합법성을 찾기 위해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전날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왜곡하는 이 테러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한 대목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도 테러 세력들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성스러운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비롯한 테러 세력들을 끝까지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 ISI와 같은 테러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 못지않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러 세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부터 없애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연설을 했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중동의 ISIL과 아프리카의 보코하람 같은 테러 세력들은 국제사회 평화 안정에 매우 위협한 커다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런 테러 세력이 자라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는 억압과 부패, 부정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 근절은 인권 개선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대표와 종교 지도자, 경찰, 그리고 치안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폭력적 극단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국과 종교인들이 노력을 구체화나가고 확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ISIL 대응과 관련해서요.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모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최대 도시인데요. 현재 ISIL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가 곧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 중부사령권 관계자가 작전 시기와 투입될 병력 규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공격을 시작하나요?
4월이나 5월께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라크 정부군 등 총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라크 육군 5개 여단이 초반에 공격을 이끌고요.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병력인 페시메르가 3개 여단이 북부와 서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라크 육군 병력이 국제연합군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지상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대로 1개 여단은 대개 2천 명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한편 모술 경찰과 주변 부족 병력도 미군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모술 주변에서 물러나는 ISIL 세력을 소탕하고 ISIL이 물러난 후 모술의 치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한편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은 공중에서 지상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자, 총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라고 했는데 현재 모술을 점령 중인 ISIL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외부에서는 약 모술을 점령한 ISIL 병력을 약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훨씬 많은 병력으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선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공격도 하기 전에 작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관측 동지는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군이 대규모 지상작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소식 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죠. 리비아 상황도 심상치 않네요.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최고 지도자 무암마르 가다피가 사망한 뒤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성향의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수니파 무장단체 ISIL도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이 최근 리비아 중부 도시 시르테를 점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네.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리비아로 세력을 확대한 ISIL이 최근 트리폴리 동쪽 45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 시르테의 정부 시설을 모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리비아의 과도 정부는 반군에 밀려서 수도 트리폴리에서 쫓겨나 있는데다 ISIL까지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어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현재 리비아가 서로 다른 10개의 세력들이 엉켜서 유혈 사태를 빚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도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요르단이 유엔 안보리에 리비아 정부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결의안은 무장 반군에게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할 것과 국제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과도 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수복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리비아 과도 정부도 앞서 자국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입장인데요. 과거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 2월 무기와 군수품을 리비아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금수 조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리비아 과도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부정적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의 이번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뒤 만일 이 안건이 안보리에 공식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AP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미국 무배 젠사키 대변인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리비아의 문제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정부가 없다는 점이라며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리비아 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런데 리비아 과도 정부가 외부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모하메드 알다이리 리비아 외무장관이 안보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다이리 외무장관은 리비아 정부는 국제연합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리비아 군부도 입장을 밝혔네요.
네, 리비아 군부 장성이 19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비아의 사크르 알 조르시 공군사령관은 이날 영국의 텔레그라프 신문과 인터뷰에서 어떤 외국군이든 리비아에 발을 들이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군의 파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순위파 무장단체에 대한 공격에는 찬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알 조르시 공군사령관은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단체를 공습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우리 공군도 정확한 목표물을 제공하는 등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비아와 이집트는 리비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죠. 중국이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섬 근처를 매립하고 있다고요?
네, 필리핀 언론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 6곳을 상당 부분 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7번째 공사에 착수하는 등 영호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타임스 신문은 이날 위성사진 자료와 필리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분쟁도서인 휴주 암초 주변에 7만 5천 평방미터의 새로운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최근에도 그 인공섬을 계속 건설해왔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이렇게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들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의 이 같은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공세라며 이들 토수에 대한 영어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네요.
네, 최근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죠. 미국 외교협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존 헌츠먼 전 주중 미국 대사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요. 헌츠먼 전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고 진취적이고 자신감에 넘친다며 근래 중국 최고 지도자 중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가장 닮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자신이 지난 2012년 2월 시진핑이 국가부주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는데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시진핑 주석의 영도 방식이 덩샤오핑 또는 마오쩌둥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전직 관료들은 몇 가지 사례를 꼽았는데요. 우선 시진핑 주석이 경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 그리고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합의한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네, 지난해 12월 3일이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장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어떤 지도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이래 누구보다도 빠르고 포괄적으로 권력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면서 중국과 주변국 간 해양영호권 분쟁을 예로 들면서 그러나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서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22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6시 20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 오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남포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에서 6도로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상 1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개성 역시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함흥 지역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1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쉬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hile she's deceiving me.
그녀가 나를 속이는 동안.
It cuts my security.
난 자신감을 잃어요.
네, 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드유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또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들으시고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